책 읽기 20분입니다. 복지국가의 정착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책 내용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제1장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1장만 그냥 꼼꼼히 읽으면 이 책의 내용 전체를 짐작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2, 3, 4장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겠습니다만은 그냥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기 위해서 1장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둘러싼 공공정책의 차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였죠. 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경제적인 현실 또는 정치적인 제도, 뭐 국민성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 정치적인 제도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설명 이걸 얘기했는데 오늘은 유럽과 미국의 차이를 이 공공소득 재분배를 둘러싼 공공정책의 차이를 설명할 때 저자들이 제시하는 설명 요소 중에 하나가 인종과 재분배가 있습니다. 인종 문제가 우리에겐 심각하지 않지만 글쎄요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심각해질 수도 있죠. 결혼 이주민들도 늘어나고 또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늘어났고 또 같은 한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제중 동포들도 많이 왔고 귀화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당장에는 이것이 심각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게 조만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닥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인위적인 일들이니까요. 사실 요즘 날씨가 엄청난 한파가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추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생각은 없었죠. 이제부터 시작해야죠. 그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죠. 그와 유사하게 이제 말 그대로 명실공히 단민족 국가로 가는 이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제가 읽으려고 했던 책들, 엑소더스라든가 이런 책들이 다 당장 한국 사회에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책들인데 그걸 읽으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제 우리는 뭐 단일민족 국가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고 다민족 국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어떤 정책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당장 한국에서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데 그 복지제도의 혜택을 귀화한 재준동포나 뭐 이런 동남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짐작해 보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의 사례들을 참조하면서 미리 짐작을 좀 해보는 것이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들과 정책을 마련하는데 시민사회가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의 정치학이나 폴콜리어의 엑소더스 이런 책들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종과 재분배 36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여기에 미국과 유럽이 동일한 정치적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 재분배와 복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같지 않을 것이다. 제도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은 절반 정도만 안 된다. 절반 정도일 뿐이다. 인종적, 민족적 분열에 따른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인종적으로 훨씬 더 분열되어 있고 유럽의 각국 정부는 지난 4세기에 걸쳐서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다문화주의죠. 그냥 정말 LA 한인타운 같은 데 가면은 영어 몰라도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도들이 히잡을 쓰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 동화정책을 펴고 있고 미국은 동화정책이기보다는 그냥 다문화주의죠. 폴콜리오의 엑소더스를 읽어보면 그런 동화정책도 중요하고 또 다문화정책도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처럼 동화주의를 강력하게 실시하면 동질적인 나라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에 생겨나는 문제도 만만치 않죠. 프랑스도 민족적으로 이질적인 미국하고 프랑스하고를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럴 것입니다. 저자들은 그런 점을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처럼 다양한 사회에서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없애기가 어렵다. 특히 가난한 사람이 소수자 집단에 집중돼 있을 때는 인종적 분열과 인종적 선호가 소득 재분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인종주의 없는 것 같지만 많죠. 우리도 인종주의 아주 심하죠. 인종주의적 거의 인종주의 차원으로까지 증오와 적대를 부추겨온 시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은 한국 국민인데도 증오와 적대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관대함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의 구성원보다는 자신과 같은 인종 또는 같은 민족 구성원에게 훨씬 관대하다. 이것은 바로 이제 문화적 정치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결과. 문화적 정치적 조건의 영향을 받은 결과. 달리 말하면 문화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차이와 차이를 차별로 옮기고 그것의 증오를 덧붙여 씌우면 관대함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주요한 정치적 목표로 삼은 일부 정치인들은 인종적 혐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그런 인종적 불신과 적대감을 이용하여 심지어 가난한 백인들에게서도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게 분할 정복 전략이죠. Divide and conquer strategy. 네, 분할, 갈라치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 갈라치기 정말 거의 지난 10년 동안 이런 갈라치기가 한국 사회에서 뭐 그냥 무자비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관대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갈라치기가 되는 게 아니라 갈라치기라고 하는 문화적 정치적인 이 분할 정복 전략이 작동했기 때문에 관대함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도의 결과다. 그런데 또 그런 제도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 바뀌기가 어려워요. 뭐가 이제 먼저인지 알 수 없게 되죠. 일단 원칙적으로는 인식은 제도의 결과인데 제도를 바꾸려면 사람들이 생각이 또 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인종적 이질성이 분열의 정치적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인종적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유의미한 어떤 지표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종적 분열 못지않게 아주 심각하게 같은 인종인데도 같은 민족이라고 서로 여기면서도 분열과 적대감 또는 증오 이런 것들이 만연한 시대를 살았었죠. 태안반도에서 유조선이 침몰했을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돌을 닦지 않았습니까? 돌을 닦은 게 돌멩이를 닦았는데요. 그러던 사람들이 급기야는 지금 증오와 적대로 가득 찬 그런 시대가 되었죠.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뭐 봉합하려는 시도는 없었는데 유럽이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 책 38페이지에서 그런 말을 해요. 계속된 이민으로 인해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해진다면 이러한 분리를 이용하여 북측과의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유럽의 극우파들이 요즘 세력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미 요크 하이더, 장마리 르펜, 운베르토 보시, 그리고 핀 폴타인의 정치적 성공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최근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의 축소를 외치고 있다. 이들이 구사해온 정치적 논법은 이민자들이 유럽의 시민이 되려는 목적이 관대한 유럽의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예, 지금 유럽의 복지 정책들이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종적 차이 이런 것에 호소하는 데서 나오고 있음을 이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와 태도라고 하는 것을 제7장에서 살펴본다고 하는데 이런 문화와 태도는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위험 기피 성향. 근데 이제 미국은 구대륙을 떠나 신대륙으로 간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개인적 진취성의 가치를 믿을 가능성이 높고 위험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낮습니다. 위험을 기피하는 성향이 낮은 만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요구 성향도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이죠. 저자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개인의 위험 기피 성향과 소득 재분배에 대한 요구 성향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인들은 불평등을 개인의 능력과 위험 감수 성향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여기는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1장의 요약을 제가 찬찬히 읽겠습니다.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이 복지국가와 소득 재분배 수준에 관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적 차이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간단한 경제 이론으로 한 가지 해답만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수 및 사고방식에 관한 변수 그리고 당연히 역사까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인종적 이질성과 정치 제도들이 미국과 유럽 간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 이것이 사실 이 책의 주제죠. 인종적 이질성과 정치 제도들이 미국과 유럽 간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한다. 그런데 이 정치 제도들은 그 자체가 혼란스러운 20세기 전반기가 남긴 유산이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20세기 전반기가 어떠했는가? 20세기 전반기의 유럽과 미국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인종적 이질성과 정치 제도들이 생겨났는가? 결국에 역사 공부로 이제 귀착이 됩니다. 뭐 인간은 서로 평등한 존재다, 고귀한 그런 이념들, 이상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 좋죠. 보편 명제니까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역사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공간에서 실현되려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봐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형성되어 온 과정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한국 사회 역사를 이렇게 봐야 공공정책에서 소득 재분배를 강조하는 공공정책들이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역사적인 어떤 유래나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결여한 추상적인 논의들, 철학을 전공했지만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설명들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와 또는 정책들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책 읽기 10분은 일단 제1장 여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